오늘은 성경이 짧죠? 한 절입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앞에 6절, 7절에 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혹자는 무슨 나무 위에 그 새가 깃드는 둥지를 얘기하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2장은 특별히 참 독특하고 재미있는 것이 별 얘기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참 여러 군데 신경 쓰신 것 같아요. 굉장히 섬세하고 자세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본문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란 말씀이 정확한 말씀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사람이 떨어지는 일을 방지해야 된다. 만약에 그러다가 떨어지면 그 피값을 네게 돌리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난간이라는 이 용도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죠. 그런데 보호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소극적인 개념이고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하필 지붕에다가 설치하도록 했을까? 유대인들은 지붕에서 생활을 하나? 지붕에 올라갈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지붕은 우리나라 건축 개념처럼 이렇게 뾰족이 비스듬히 경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다른 삶의 공간이 되고 조그만 공동체가 그 지붕에서 자주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교제의 장소죠. 그런데 이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그 이유를 느헤미야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8장. 느헤미야서 8장. 13절서부터 제가 쭉 좀 읽다가 여러분들은 16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가지와 들감람나무가지와 화석류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기타 무수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16절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아멘. 자, 여기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짓는데 몇 군데 장소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장소 중에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히브리인들은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막절에 얽힌 구속사적인 의미는 이런 거죠. 그들이 400여 년을 홍해에서 광야에서 지내요. 애굽에서 지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죠. 광야에서 주로 무슨 생활을 했는가 하면 초막 생활을 합니다. 임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는 구속에 몇 가지 그림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서 출발된 존재인가?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나? 그리고 그 무서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나,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서 머물고 있고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구원과 구속의 전 그림이 녹아진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장소로서 제시된 게 지붕 위에서입니다. 왜? 거기는 평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붕을 평평하게 짓도록 돼 있어요. 이 절기는 일주일간 가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붕에서 임시로 그 절기를 감사하면서 추억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옥상에서 지내게 돼요. 우리로 말하면 옥상 개념이죠. 그때 뭘 만들라고요? 난간을 만들라고요. 왜냐하면 이 난간은 그렇게 옥상에서 절기를 지키다가 떨어져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가만히 한번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한 백성들을 안전하게까지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내는 것으로 자, 나 할 일 다 했다 손 터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난간을 설치하라는 말은 결국 이웃을 위한 배려요 설치이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뜻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설치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 난간이 갖는 오늘날의 영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만남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여기에는 인간이 약하고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불행을 겪게 돼요. 그때 우리는 미리미리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영적인 공동체 난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눈이 많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가서 눈 쓸어야 돼요. 진설 작업 해줘야 돼요. 왜? 우리 집 앞을 누군가 지나가다가 그 씌우지 않는 눈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뼈가 부러지거나 사고를 당해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위 뭡니까? 난간을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때 70년대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이제 차를 사는 일도 드물었지만 어쩌다 차를 사면 절대 보험을 못 들게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 차가 사고가 나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건 믿음 없는 행위다. 그래가지고 실제 보험을 못 들게 했어요. 안 믿겨지시죠? 실제가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우스꽝스럽게 막 격론이 벌어지곤 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이라는 것은 괜히 또 오늘 보험 상품 무슨 세일즈하는 것 같아 좀 이상하긴 한데 보험이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문제예요. 자, 우리 매년 체육대회 합니다. 그러면 체육대회 때마다 인대 끊어졌다, 팔 부러졌다, 인대 늘어졌다 해가지고 각종 사고가 보고되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체육대회 전에 반드시 보험을 들고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올해는 저 잠실운동장 빌려서 했잖아요. 그런데 또 사고가 났어요. 여러 건. 근데 그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회 안전망을 염두에 둔 거죠. 어떤 공동체든지 이런 예기치 않는 사고, 예기치 않을 일이 일어나요. 그거를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이 난간은 단순한 이웃에 대한 배려나 설치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몇 년 전에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여름에 아이들을 태우고 캠핑을 수련회죠. 갔어요. 근데 그 차 안에는 그 교회 아이들만 탄 게 아니고 그 교회 아이들 친구들도 이렇게 가자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섞여 탔습니다. 근데 그 탄 아이들 중에 제 제자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남매가 같이 탔어요. 미국에 이제 유학 간 제자의 아이들이죠. 이 버스가, 교회 버스가 이렇게 좁은 산길을 가다가 아마 뭐 졸음을 운전을 했는지 과로가 됐는지 낭떠러지로 추락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크게 다쳤어요. 크게 다쳤어요. 몇 명은 죽고. 근데 이제 그 제자의 남매는 죽진 않았는데 아주 중상을 입었어요. 큰아이는 이제 오빠인데 한 달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고 지금은 무사한데 문제는 이제 둘째 여자아이가 이 머리를 다쳤어요. 머리가 완전히 한쪽이 함몰이 돼가지고 거의 몇 달을 이 뇌를 열어놓고 이 뇌가 부어가지고 열어놓고 생활을 하니까 아이가 이제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는 그런 비극을 안고 한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계속 병원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후 보상비 또 그 많은 아이들의 치료비 뭐 천문학적인 돈이 나오죠. 그런데 이 버스가 보험을 제대로 안 들었던 버스예요. 아주 최소한의 보험만 들었던 버스예요.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인데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실제 한국에서는 이런 사고 때문에 그 막 힘들게 개척하던 교회가 문 닫은 케이스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보험은 오늘날 말하자면 난간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가장 높아요. 여기엔 많은 원인 분석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회 안전망의 결여로 그 사람들이 목숨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매일매일 보고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그런 측면에서 구원받은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우리 구원의 안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은 이런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서 대가와 비용을 반드시 치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궁극적인 그 최고의 최상의 가치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이론도 우선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더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많은 부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게 난간 같은 설치입니다. 안전하게. 오직 믿음으로,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보면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훗날 네가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전도서의 그 본문의 배경은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어떤 스토리가 배경이 되었어요. 궁궐의 왕자가 실종이 되죠. 섬에 고립이 됩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무리 수색을 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궁궐은 비통에 잠기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한 2년 후에 이 왕자가 살아 돌아왔어요. 또다시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 고립무원의 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 왕자가 건네준 이야기는 뜻밖의 얘기였습니다. 아침마다 강물에 빵이 가죽 부대에 담겨서 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많은 양의 빵은 아닌데 그저 하루를 근근히 견딜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건져서 먹고 근 1, 2년을 버틴 겁니다. 그 섬에 고립이 되어서. 그 가죽부대 좀 가져와라. 봤더니 그 가죽부대 이름이 적혀 있어요. 모하메드 하산이란 이름이에요. 강준기를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면서 이 하산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을 마을마다 수색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허름한 노인이 하산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물어보니 이 노인이 아침마다 강물에다가 빵을 던진 거예요. 식물을 던진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째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당신이 흘려보낸 이 음식으로 이 나라의 왕자가 생명을 구했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랐죠.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남겼던 유훈 중에 하나가 네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나는 이 말을 반신반의해서 내 평생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그는 농사를 짓고 만든 식물을 아침마다 조금씩 가죽부대에 담아서 흘려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 나라의 왕자가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구하는 결과로 나타날 줄은 자기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궁궐에서는 이 노인에게 극진히 하사를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 본문의 백그라운드입니다. 네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사회 소통은 이웃사랑입니다. 지금 나라가 노조 문제로 시끄럽죠? 엊그저께인가 어느 서울대학교 그 노동법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라디오에서 인터뷰하는 기사를 들었어요. 이게 아나운서가 묻더군요. 이 파업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건 노동법 전문가예요. 불법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기 이전에 이 문제가 왜 불법 파업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에 대한 그 원인과 이유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민영화가 오르냐, 국영화가 오르냐, 그 문제는 경영에 관한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등이 증폭되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그 이면에는 그 표면적으로 나타난 어떤 현상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 국가일수록 제일 많이 지출되는 비용이 어떤 비용인가 하면 사회 안전망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지출이 된다는 거예요. 선진 국가일수록. 그래서 이런 미국 같은 나라는 사회 안전망에 대한 지출 비용이 엄청납니다. 국가 예산의 굉장한 퍼센트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약자들에 대한 사랑, 특별히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적 측면의 비용 지출, 또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시스템, 어쨌든 그들을 배려하는 비용 지출이 선진 국가일수록 높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 시대적 과제요, 순종해야 될 영역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난간을 설치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가 나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그 피값을 누구에게 묻겠다? 떨어진 사람 책임이다? 아니에요. 네게 묻겠다. 누구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까? 구속을 입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 옥상에서, 그 평평한 지붕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입었고,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그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는 백성이라면 난간 설치는 기본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 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결론을 또 이상하게 가지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더욱더 이 사회적 난간, 안전망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구체적인 실제적 순종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나타나고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철야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 내 주변에 내가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방치해 놓는 그런 위험한 현장은 없는가, 그것이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서 통